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방 6개국과의 핵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시한이 이틀이나 지난 오늘도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이 기본 틀에 합의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 어제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합의 전에 제재 해제에 관한 윤곽을 제시해 줄 것을 서방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사가 자국의 웹사이트 보안 인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발급하는 보안 인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중국의 보안 인증이 자료를 훔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중간자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웹 검색 프로그램인 크롬을 이용해 중국 인터넷 당국이 인증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경고문이 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는 성명을 내고 구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글 측에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아사 허친슨 주지사가 당초 입장을 바꿔 종교자유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친슨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가 법안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연방종교법을 종교자유법을 좀 더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친슨 주지사의 입장 변화는 주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법안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칸소 주의회는 사업주들이 종교적 소신을 이유로 동성애자 고객들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종교자유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저인망 어선 한 척이 어제 오호츠크 해에서 침몰해 적어도 5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 결빙 해역에 침몰한 사고 선박에는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63명이 구조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주변에 있던 10여 척의 어선들이 구조와 수색 활동을 도왔지만 1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선박이 거의 15분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선이 다른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침몰한 어선에는 러시아인 외에도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바누아트 등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코스트주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코스트 주지사는 VOA에 주정부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벌어진 시위 도중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소말리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이 오늘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케냐 적십자사는 약 3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대부분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은 항공편으로 수도 나이로비로 후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샤바브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케냐 정부군이 소말리아에 파견돼 자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기념 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밝혔습니다.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북한이 일본 정부의 조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북일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북한은 새벽과 오전에 흐리고 빗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일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잠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를 저지할 경우 남북 대화가 잘 될 것인지 또 미한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권 3년 차를 맞아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으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어제 서울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가진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승전 행사를 계기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주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남북한 당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미한 양국의 한반도 평화 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을 풀어낼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미 의회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라며 미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의나 이란 핵 협상의 진전 속에서 북한만이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고 펠로시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일행은 이에 앞서 이날 정의와 한국 국회의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정 의장이 미국에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이 박 대통령의 다음번 방미 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달 방미 때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에게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의 공동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미 하원의장이던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규탄 결의안에 대해 자신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통과시킨 중요한 결의안 중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의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만나 이른바 위안부로 불린 많은 희생자의 자손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2007년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결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점을 들며 강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윤 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 장소가 이번 달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잡혀 있는 미 의회일 필요는 없다며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이에 대해 말할지 여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외 찰스 랭글, 샌더 레빈 의원 등 민주와 공화 양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미 하원 대표단은 3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엔 비핵화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해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쉽게 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의 발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에 아무 미련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특히 북한 비핵화는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생각해보겠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마저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말 이래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은 물론 미북 간 대화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펠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입니다.
These recent North Korean statements underscore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to try to convince North Korea to change.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anging North Korea's mindset about nuclear weapons would be the objective of any.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6자 회담의 목적이며 협상 외에 달리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미 지난 2월 6자 회담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개최하겠다며 북한과의 접촉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현재로선 더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평화와 안정, 대미관계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북한의 강경한 수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을 6자 회담의 근본 목적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now trying to leverage the United States away from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six-party talks.
북한 관리의 발언은 핵 계획에 일부 제한을 두거나 핵무기 생산을 줄이는 것을 협상 의제로 올려 비핵화 논의를 비껴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런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China at this stage remains most interested in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 think
지역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포기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의 위협적 수사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객원연구원은 오히려 이를 북한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략적 수사로 해석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rhetorical component to it.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reflects the weak
따라서 대북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ospects for the resumption of talks for the remainder of the Obama presidency are quite bleak.
자누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유인과 강압책을 혼용해 북한의 핵계획 재검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으로서도 북핵 계획의 성장을 막기 위해 협상할 동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차선책을 택하는 정치적 모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very hard for administration to do to say,
well, we failed. 게다가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를 감당할 여유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선 연구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확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29 합의 이후 북한의 성명에서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자취를 감췄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마당에 더 이상 비핵화 논리가 들어맞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9.19 성명을 공식 철회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6자회담 체제 역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전에 모종의 접촉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달러 35센트에 기초해 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입주 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를 전제로 지난달부터 근로자들의 한달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사형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1일 발표한 연례 2014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믿을 만한 보고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명이란 숫자는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금지된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시청, 부정부패, 부적절한 성관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당과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치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enalty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 등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이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들에도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외국인들과의 불법적인 전화 접촉과 마약의 사용과 거래, 인신 매매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범죄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정책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개 처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서 의정서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유예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즉각적인 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disclose information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Stop executions.
사형제도와 관련한 북한 내 상황을 공개하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이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07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형 선고는 2,466건으로 오히려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는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의 사형 집행과 선고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가 나머지 모든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년을 맞아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 해외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 ICNK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큰 단체들을 국제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11년에 형성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를 하는 유엔 기구를 창립하자. 즉 그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 취지로 한 2년, 3년을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 2013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 조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보고서,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권고안, 이 권고안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 권고안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향후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연대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해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그리고 바로 또 지난주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지난한 그 권고 내용을 어떻게 잘 실행할까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시민 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아프리카 지역의 그 법조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즉 이제 아세안 국가죠. 아세안 국가의 인권 단체들 또 중남미 국가의 인권 단체들 그리고 또 저희 연대의 주요 활동가들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권고 내용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룬 것이 그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그 세계적인 관심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비동맹 국가들 즉 북한하고 조금은 관계도 좀 있고 친한 관계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또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정부 차원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더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억압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향후에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각 지역별 활동들을 어떻게 열성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참석한 국가 중에 이 케냐,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같은 나라도 참석을 했다는데 이들 나라에서 나온 어떤 특별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연대 국가들 중에서는 케냐와 짐바브웨에서 그 국제형사재판소죠.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문 법조인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아프리카 국가 연대의 국제형사재판소와 그리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는 중대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또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고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그것도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발하게 협력과 연대 관계가 이루어져서 활동을 해서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제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국제 종교 자유 의원 모임이 이제 창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북한에서 그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중 특히 종교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의원들 차원에서 국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다들 우리 저희 ICNK 그 국제 연대가 협력해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여기에서 제공이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달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도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저희 그 국제연대하고 그 연대의 회원단체인 휴먼 라이츠 와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 외에 국제적으로 큰 단체들 한 5개 정도가 모여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반인도 범죄 희생자들의 요청을 북한 당국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유엔의 인권 이사회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죠. 그때가 그 회의 기간 중에 저희 시민 단체로서 행사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병행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저희가 아예 행사의 취지 자체를 희생자들이 질문을 하고 북한 당국에게 답변을 얻어내자라는 취지로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북한 외교가 또 북한 당국도 초청을 했고 그 외에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각국의 외교관들도 초청을 하여서 한 150여 명 정도가 저희 행사에 와서 참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외교관들, 시민단체들, 언론들 모두 다 모였습니다. 물론 그 인권 유린의 희생자분들도 모였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들이 북한 당국에게 전달될 것으로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희생자들을 통해서 왜 이 희생자들은 정치범으로 누명을 써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누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왜 고문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왜 그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북한 당국에게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정황의 근거를 제시를 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이제는 북한 당국이 내놔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호크라는 그 정치범 수용소 전문가 분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토론장에 나오셔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답변하고 이 문제에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목소리에 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 실종자들의 그 행방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저희 주장을 펼쳐나갔죠. 그 네. 행사에.
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방향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는 우선 그 유엔 인권 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이 결의안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납치, 북한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는 납치 그리고 강제 실종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 해결해 나갈 것을 북한 당국에게도 요청을 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부각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자유를 어떻게 북한에서 억압하고 있는지 종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점차 이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 ICNK의 권은경 삼국장으로부터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회의 주요 내용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의 조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론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인권 압박을 주도하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양국의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제작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최대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측이 한국에 사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들 받은 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나 부대변인은 다만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자료를 받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저 엘샘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개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일부 사드하고 또 이스라엘 LOU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작 업체에 요청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응신을 받았고요.
나 부대변인은 이어 로키드 마틴 측이 지난 2013년 한국군의 방공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일부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 측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사드 구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나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로키드 마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키드 마틴 측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사드 체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사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위험하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 사드와 같은 새로운 자극 요소가 생긴다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지 않은지를 깊이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부임한 티모닌 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대사로도 근무했으며 주 북한 대사를 지낸 러시아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건 티모닌 대사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국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1일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일 광주 유대회 공식 참가 신청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단장 사전회의는 광주 유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대학 스포츠 연맹 대표단장이 한자리 모여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단체 종목 대진표를 결정하기 위해 열립니다. 미 의회가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 벽을 건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앞서 같은 법안이 두 차례 상정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샘 존슨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샘 존슨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입니다.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과 존 코니어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전쟁 기념물 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으로부터 추모벽 설계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립을 위해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추모벽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기고 부상자와 실종자, 포로의 수를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군과 카투사, 유엔군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 포로 수도 새기도록 했습니다. 추모벽은 백악관 앞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질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제25 보병사단 출신 인사들이 추진해 건립됐습니다. 1986년 미 의회가 기념공원 설립법안을 제정한 뒤 1993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42주년에 맞춰 열린 개장식에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19명의 미군 병사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물 크기보다 약간 큰 군인상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병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우비를 입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원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새겨진 벽화가 있습니다. 또 대리석 조형물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한 아들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 하원에는 지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각각 46명과 7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두유로 가공돼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메주콩 60톤을 지난달 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3일 날 밴쿠버에서 메주콩 60톤을 선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초 역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선적한 메주콩은 캐나다 동부 오타와에서 재배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일반 콩으로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됩니다. 이렇게 수송된 메주콩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역시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카우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됩니다.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는 퍼스트 스텝스가 제공한 메주콩으로 만든 두유가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 외에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복합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럽연합이 오스트리아 스키장 설비업체의 대북 수출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오스트리아 스키장 설비업체가 북한으로부터 수주에 성공하고도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는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스키장 설비 확충에 필요한 리프트 설비 납품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북한 측에 570만 유로를 제시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코트라에 밝혔습니다. 그 뒤 도펠마이어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대북 수출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영업이나 자금 조달 면에서 대북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유럽연합이 승인 불가 판정을 내려 수출이 무산됐다고 코트라에 설명했습니다. 도펠마이어는 스키 리프트 부문 세계 선두 업체들 가운데 하나로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납품 수주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지난 1995년 백두산에 1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객실형 리프트 설비를 납품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718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스키장 설비 수출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사치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과 이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수 품목 지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펠마이어의 대북 수출이 무산된 것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스위스의 스키장 설비 업체인 바르트 홀레트 마신앤 바우라도 750만 달러 상당의 리프트를 북한으로부터 주문받았지만 스위스 당국이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스키장 리프트가 북한 일반 주민들이 아닌 사회 지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지질 연구진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백두산 현지를 공동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질 자원연구원은 오는 7월 중국 과학원 지질 지구 물리 연구소와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만나 공동 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연구진은 앞으로 2017년까지 백두산 지하 10km의 3차원 지도를 제작한 뒤 2018년에는 시추공을 뚫어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층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백두산의 활화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높이 일고 있으며 만약 폭발할 경우에 화산재가 동북아시아 일대에 퍼질 것으로 우려돼 지질학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4월부터 석 달간 북한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31일 북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 approached the WHO and the government of DPRK, who are the leads on this kind of information, and we've been advised by them.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접촉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지난 25일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고 처음 보도했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이 방송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유니세프가 북한 내 홍역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undertake regular vaccinations across a whole range of childhood illnesses.
지난해 1월과 3월, 6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주민 10만여 명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했고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서 홍역이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홍역 예방을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홍역이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현재 홍역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이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7월 홍역이 발생해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가 북한 보건성과 함께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07년에도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해 북한 주민 1,600만여 명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발병하면 열과 함께 기침과 콧물이 나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를 연결하는 호남선 KTX 고속열차가 완전 개통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호남 지역의 기찻길이 놓인 것은 1914년이었는데요. 101년 만에 고속철 시대를 맞았다고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호남선 KTX 개통식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상남북도 지역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노선이 경부선이고 서울에서 네. 이 전라도 지역을 잇는 것을 호남선이라고 하는데 이 호남선의 노선 간단히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호남선 KTX는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목포, 서울에서 여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를 호남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도 호남선의 KTX 고속열차가 운행되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념을 하는 이유는요. 호남선 KTX가 전 구간에 걸쳐 고속열차 전용 철로가 완공돼서 이제 고속철다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전용 철로 아닌 구간도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지역이 충청남도 대전입니다.
네.
충청도 지역까지는 고속철로로 달리고 이 고속열차가 그 아래로 가면은 호남선 지역에서는 그 아래로 가면은 일반 철로를 이용했던 겁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이 전용 철로 공사가 진행됐었고요. 이 호남선 KTX 공사 완공과 함께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고속열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2시간 30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광주의 거리 오늘부터 1시간 30분대로 1시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참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인데 서울과 호남 지역이 이렇게 되면 한결 가까워지겠군요.
맞습니다. 서울과 광주, 목포, 여수가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두 지역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건데요.
네.
주말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16차례, 목포까지는 23차례 KTX 고속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여수까지는 20차례 고속열차가 쉴 새 없이 오가게 되는데요. 호남선 KTX의 요금은 46,800원, 미화로 43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결 빨라진 고속열차 때문에 승객을 뺏기게 된 항공업계가 요금을 더 내리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0% 가까이 요금을 내린 38달러의 요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 열차보다 싼 요금의 비행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6.25 한국전쟁을 전후로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왕실 유물 한 개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종어보라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어제 외국의 수장기관과 한국문화재청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유물을 발행받은 첫 사례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덕종어보 반환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덕종어보가 어떤 유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왕이 사용하는 그 의례용 도장을 어보라고 합니다. 덕종은 조선 성종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의경세자를 임금 신분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제작한 것이 덕종어보인데요. 장방형 10cm 크기입니다. 황동의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손잡이가 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 거북류가 있습니다. 그 임판 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왕실의 당당한 기상을 잘 나타내는 어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덕종어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됐던 건가요?
정확한 유출 시점이나 방법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적 자료에는 1943년에 서울에 있는 종묘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 2013년에 미국 시애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이 덕종어부를 소장하고 있던 시애틀 미술관과 협상에 나섰고 그때 시애틀 미술관이 자발적 의사로 기증하겠다, 기증 형식으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제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시애틀 미술관의 관장, 또 어부를 수집해서 미술관에 기증한 이 토마스 스틴슨의 외손자 프랭크 베일리 씨가 참석해서 기증 반환식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한국문화재청은 이번 덕종 어보의 우호적 반환이 외국에 소장된, 외국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유물의 환수 추진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벚꽃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 창원 진해 군항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봄바람에 흩날리는 연분홍빛의 벚꽃길 아래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에서 벚꽃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제는 남해 바다를 건너서 진해의 벚꽃이 만발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 넘는 왕벚나무 38만 7천여 그루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이 꽃이 핀 느낌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솜사탕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바람이 불어서 살랑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탄성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진해에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벚꽃길을 걷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리고 있는데요. 진해 군항제가 시작된 것은 그 1952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뒤부터 시작된 겁니다. 1963년부터 해마다 이 벚꽃이 피는 시기에 열리고 있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중에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벚꽃 하면 진해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데 특히 군항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명세가 좀 더하죠?
맞습니다. 진해에서도 이 바다를 띄고 있는 해군기지 일대가 벚꽃축제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소에 해군 사관학교나 해군 진해 기지 사령부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벚꽃이 만개할 때면 일반에 기반이 됩니다. 철통수비가 필요한 군기지 안에서 벚꽃놀이를 한다는 자체가 특별하게 되는데요.
네.
저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해군기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해군이 직접 가서 또 안내도 해주는데 이 절도 있는 제복을 입은 해군이 가족들과 함께 바다와 벚꽃 얘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벚꽃 구경에 군악대들도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의장대가 참여하는 군악 그 축제가 열리고요.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전대가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20여 분 동안 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일대에서 고개 비행을 선보여서 또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